여러분, 오늘 당장 늘 쓰던 그 AI 비서의 무한리필 혜택이 끝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 끔찍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막 단순히 몇 달러 더 내라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엔트로픽이 방금 과금 정책을 바꿨는데 이게 현재 기술 경제 전반에 다가올 거대한 지진의 첫 번째 진동이란 말이죠.
네,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죠.
안녕하세요. 오늘의 딥다이브 탐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옆에는 2020년 6월 16일 기준의 글로벌 AI 데일리 브리핑 시장 동향 보고서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터리가 쫙 놓여 있습니다.
자료가 꽤 방대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 자료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 즉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겁니다. 그 텍스트나 찍어내던 마법 같은 소프트웨어가 도대체 어떻게 전 세계의 막대한 자본과 물리적 인프라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괴물로 변모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화면 속 채팅창에만 머물던 AI가 드디어 현실 세계에 그 아주 무거운 청구서를 내밀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오, 청구서요? 방금 말씀하신 그 엔트로픽의 변화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6월 15일부로 엔트로픽이 과금 정책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개발자들이 자동화 작업을 위해 쓰는 그러니까 에이전트 SDK나 비대화형 모드인 클로드 P 같은 프로그래매틱 사용을 기존 구독에서 확 분리해버린 거죠.
분리를 했다고요?
네, 이제 프로 모델 기준으로 월 20달러의 별도 크레딧 풀이 배정되는 방식입니다.
잠깐만요. 월 20달러면 사실 기존에도 우리가 내던 구독료 수준 아닌가요? 이게 막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됐는데 확 와닿지가 않는데요?
아, 그게 참 묘한 부분인데, 핵심은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이 크레딧은 다음 달로 2월이 안 돼요.
아, 남겨둘 수가 없군요.
그렇죠. 그리고 소진되는 즉시 시스템이 딱 멈추거나 철저하게 추가 과금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2026년 1월 이후 벌써 세 번째 과금 구조 변경이거든요.
세 번째요? 세상에.
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질문하고 답을 받는 건 여전히 구독료 안에서 커버가 되는데, 내 업무를 대신해주는 AI 에이전트가 그 백그라운드에서 혼자 돌아갈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일을 더 많이 한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에이전트는 한번 질문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연산 루프를 막 돌면서 끊임없이 서버 자원을 갉아먹으니까요.
아하,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무한리필 뷔페의 비유를 해보자면 제가 직접 접시에 음식을 담아먹는 건 뷔페 주인이 원래 내던 돈으로 무제한 허용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먹는 속도는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밥 먹는 동안 제 일을 대신해줄 로봇을 데려와서 제한테 음식 좀 날라달라고 했더니 식당 주인이 룰을 바꾸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네요.
손님이 드시는 건 무제한인데 그 로봇이 1초에 10접시씩 막 쓸어가는 건 접시당 추가 요금을 매기겠다? 그리고 로봇 직업에 돈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전원 꺼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한 셈이네요.
네, 김경진 변호사 코멘터리에서 짚어낸 부분이 딱 그겁니다. 이게 바로 AI 에이전트 경제의 진정한 비용 구조가 수면 위로 드러난 첫 신호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계산이 확 복잡해지겠는데요?
엄청나죠. 과거에는 기업들이 그냥 월 20달러만 내면 봇을 거의 무한정 돌릴 수 있다고 약간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업 법무팀이나 기획팀은 아예 API 예산이라는 걸 별도로 막 수천 달러씩 잡아야 합니다.
와, 수천 달러씩이나요?
네, 도입할 때 얻을 수 있는 투자 대비 수익률, 그 ROI를 계산하는 공식 자체가 밑바닥부터 완전히 뜯어 고쳐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소프트웨어의 마법 뒤에 숨겨져 있던 아주 물리적인 서버 컴퓨팅 비용, 그 현실적인 청구서가 기업들에게 진짜로 날아오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되게 재밌는 모순이 생겨요. 기업들이 이 거대한 AI 인프라 유지에 돈을 막더 내야 한다면 그 막대한 자본은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그게 참 흥미로운 포인트죠. 6월 시장 동향 보고서를 보니까 기존 빅테크 7개사, 우리 흔히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기업들 시가총액에서 무려 2조 달러가 증발했다면서요.
네, 2조 달러가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그 돈이 공중으로 증발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돈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형 빅테크 7개 가치가 2조 달러나 훅 떨어지는 동안 S&P 500 지수에서 그 7개를 뺀 나머지 493개 기업, 즉 S&P 493은 올해 수익률이 무려 10%를 넘겼습니다.
50%나요?
네, 매그니피센트 7 수익률을 2배 이상 앞지르는 완전 역전 현상이 벌어진 거죠.
아, 그래서 기존 빅테크에서 빠져나온 그 거대한 돈이 새롭게 쏠린 곳 중 하나가 바로 그 스페이스X잖아요. 6월 12일에 상장한 SPCX요.
맞습니다. 시장이 뜨거운 감자죠.
아니, 상장 3거래일 만에 IPO 가격인 135달러 대비 50%가 넘게 폭등을 했더라고요. 장전 거래에서 207달러 넘지면서 시가총액이 2.7조 달러에 육박했는데.
아마존을 추월할 기세죠? 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상장 며칠 만에 2.7조 달러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정말 스페이스X라는 기업이 가진 실제 인프라 가치인 거예요? 아니면 막 개인 투자자들, 광기어린 투기인 거예요?
시장 전문가들도 지금 딱 그 지점을 놓고 엄청나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 불을 지핀 측면이 아주 크거든요.
거시경제라면 금리 얘기인가요?
네,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의 첫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전망이 무려 97.4%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안도감이 쫙 퍼진 거죠.
아, 돈이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요?
그렇죠. 근데 하필 딱 이 시기에 스페이스X 옵션 거래가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시작이 됐고, 게다가 선물과 옵션 만기일이 겹치는 분기 트리플 위칭 데이까지 한 주에 몰려버린 겁니다.
트리플 위칭 데이, 파생상품 만기일이 겹친다는 건 시장 변동성이 막 극대화된다는 거잖아요? 보고서 보니까 감마 스퀴즈 우려라는 말도 있던데, 이것도 그거랑 관련이 있나요?
네,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주식거래 매일 안 하시는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이 메커니즘을 좀 쉽게 풀어주시죠.
감마 스퀴즈는 쉽게 말해서 파생상품 시장이라는 꼬리가 주식시장이라는 몸통을 아주 격렬하게 흔들어버리는 현상이에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네.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 주가가 더 오를 거다 이렇게 베팅하면서 콜옵션을 막 엄청나게 사들입니다. 그러면 이 옵션을 판 금융기관이나 마켓메이커들은 주가가 올랐을 때 자기들이 입을 손실을 방어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헷지를 해야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스페이스X의 실제 주식을 시장에서 막 대량으로 사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맞아요. 이 기계적 매수세가 주가를 또 위로 확 밀어올리고, 주가가 오르니까 투자자들은 오르네 하고 콜옵션을 더 사고, 기관은 또 방어하려고 주식을 더 사는 이 연쇄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어지럽네요. 결국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AI 인프라 가치 때문이 아니라 이런 파생상품 시장의 구조적인 강제 매수세 때문에 2.7조 달러라는 숫자가 약간 인공적으로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크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유명 공매도 투자자인 짐 차노스의 경고가 실린 거예요.
뭐라고 경고했나요?
매출의 100배에 달하는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는 종목이 투자자에게 보답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매우 드물다고 딱 꼬집었죠.
100배라? 너무 과열이긴 하네요.
그렇죠. 스페이스X 상장을 기점으로 기존 대형 기술주에서 새로운 AI 관련 신규 IPO 기업들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는 세대교체가 일어나는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 속도가 기업의 실제 성장 속도를 한참 아득히 추월한 시장 과열 상태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미국의 자본시장이 지금 AI 소프트웨어 과금 충격이랑 파생상품 시장의 감마 스퀴즈 투기 속에서 막 멀미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롤러코스터를 탄 거죠. 그럼 여기서 시선을 좀 돌려보죠. 미국 시장이 월스트리트 숫자 노름에 취해 있는 동안 실제로 그 AI를 구동하기 위해서 막 콘크리트 붓고 물리적 인프라 깔고 있는 아시아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인도로 넘어가면 이 투자 자본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어떻게요? 미국 투자가마 기업 수익 누이나 IPO 대박을 쫓는다면 이곳의 자본은 국가의 생존, 즉 디지털 주권을 방어하기 위한 거대한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고 있거든요.
국가의 생존이요?
네. 6월 15일에 중국 상하이 과창판이랑 선전 창업판에서 나란히 통과된 두 개의 거대 IPO가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 그 연산 AI랑 외신 반도체 상장 심사 통과 소식 말씀하시는 거군요. 조달 규모가 연산 AI는 60억 위안, 외신 반도체는 75억 위안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특히 외신 반도체는 그 12인치 웨이퍼를 한 달에 8만 장이나 생산하는 능력을 갖췄다고 하던데, 한 달에 8만 장이면 이건 물리적인 제조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 거잖아요. 중국이 이렇게 반도체 생태계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정확히 뭔가요?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터리에 등장하는 미국의 페이블4의 수출 통제가 바로 그 근본 원인입니다.
테이블4의 수출 통제요?
네.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 최신 AI GPU 같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 뛰어난 첨단 칩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걸 막는 아주 강력한 규제 조치예요.
아, 최고급 칩을 원천 차단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 규제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AI를 막 학습시키고 싶어도 미국산 최고급 칩을 구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아, 그래서 화웨이 어센드 칩 허튼 그 중국산 대체재 수요가 막 폭증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거대한 강물을 댐으로 막는 상황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오, 댐이요?
네, 미국이 첨단 칩이라는 강물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걸 막으려고 페이블4라는 거대한 댐을 지었어요.
네네.
근데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 안에 있던 AI 개발 수요의 그 물길이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그 댐 안쪽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자본과 수요가 고이기 시작한 거죠.
아, 댐 안쪽에 저수지가 생겼다.
그렇죠. 그래서 텐센트 같은 거대 IT 기업이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이번에 상장하는 연산 AI 매출의 80%를 막 억지로라도 사주면서 자급자족 생태계, 즉 거대한 인공저수지를 만들어낸 셈이네요.
와, 아주 기가 막힌 지정학적 역설 비유네요. 철저히 경제적 결과만 놓고 보자면 미국의 그 강력한 수출 통제가 오히려 중국 내 거대 IT 자본이 자국 반도체 스타트업에 전폭적으로 막 돈을 밀어넣게 만드는 강제 펌프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펌프 역할이요?
네. 그 결과 12인치 웨이퍼를 월 8만 장씩 찍어내는 외신 반도체 같은 이런 거대한 물리적 제조 인프라가 자본시장에 막대한 지원을 받으면서 진짜 괴물처럼 성장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국가 단위의 생태계 독립 움직임이 꼭 수출 통제를 받는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인도 상황도 되게 흥미롭던데요.
맞아요. 인도도 아주 재밌습니다.
인도의 사르밤 AI라는 스타트업이 2억 3,400만 달러 투자를 받으면서 15억 달러 가치의 유니콘이 됐다는 자료가 있어요.
네, 큰 뉴스였죠.
아니,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서구권의 거대 모델들이 이미 세상을 꽉 쥐고 있는데 왜 굳이 인도 로컬 기업에 이렇게 큰 돈이 몰리는 건가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인도가 추진하는 주권 AI 스택이라는 겁니다.
주권 AI 스택이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챗 GPT나 클로드 같은 모델들, 이거 다 압도적으로 영어를 기반으로 그리고 서구권의 문화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서양 중심이죠.
인도는 자국민의 수많은 지역 언어랑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막대한 데이터를 미국 기술 기업 서버에 종속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아, 이게 단순히 말만 번역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 수많은 데이터가 누구 서버에 저장되고 어떤 가치관으로 필터링 되느냐, 그 근본적인 문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르밤 AI는 철저하게 인도 지역 언어에 맞춘 독자적인 AI 모델과 시스템을 만들어요.
아하.
이번 투자를 인도의 거대 IT 기업인 HCLTech가 주도했다는 것도 아주 상징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이게 단순한 스타트업 투자를 넘어선 거거든요. 영어권이나 서구권 빅테크에 의존하지 않는 우리 인도만의 독자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세우겠다. 이런 국가적 방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 게임부터 시작해서 중국과 인도의 이 지정학적 인프라 전쟁까지 진짜 자본이 움직이는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하네요.
네, 판이 정말 커졌죠.
근데 이 모든 국가 단위의 막대한 칩 생산이든 서구권 빅테크들의 에이전트 구동이든 이게 결국 하나의 가장 현실적인 장벽, 병목 현상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네, 아주 물리적인 장벽이죠.
결국 그 모든 소프트웨어를 돌리기 위해 필요한 건 아주 차갑고 단단한 현실 세계의 GPU 서버라는 기계들이니까요.
맞습니다. AI 혁명이 실험실 단계를 벗어나서 현실 경제에 부딪혔을 때 마주하는 가장 큰 위협은요, 절대 알고리즘의 한계가 아니에요.
그럼요.
바로 전력과 연산 자원의 절대적인 부족이죠.
전력과 자원이 부족하다.
네, 근데 이 결핍의 문제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파고든 사례가 이번 자료에 있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마이애미에 기반을 둔 하이드라 호스트라는 스타트업인데요. 엔비디아랑 파운더스 펀드 등으로부터 1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면서 무려 기업가치 8억 달러를 인정받았습니다.
8억 달러요? 이 회사가 막 엔비디아처럼 칩을 직접 만드는 회사도 아니잖아요.
하이드라 호스트는 칩을 안 만듭니다. 대신에 전 세계 독립 데이터 센터에 흩어져 있는 유휴 AI 서버 용량, 그러니까 놀고 있는 GPU들을 싹 다 긁어 모아서 이걸 필요로 하는 수요자랑 연결해주는 컴퓨트 중개 플랫폼이에요.
중개 플랫폼이요?
네. 대형 빅테크들이 자체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수백억 달러 쏟아붓고 막 전력을 독점하려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여전히 지구 곳곳에는 24시간 내내 100% 가동되지 않는 파편화된 서버들이 은근히 존재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남는 방을 여행객한테 빌려주는 에어비앤비처럼 남는 GPU 연산력을 AI 개발자한테 빌려주는 서버계의 에어비앤비라는 거군요.
네, 딱 맞습니다. 이런 중개 플랫폼이 8억 달러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물리적인 AI 컴퓨팅 자원이 얼마나 극도로 부족하고 절실한지를 숫자로 증명하는 거죠.
와, 여러분, 우리가 진짜 클로드나 챗GPT한테 별 생각 없이 오늘 저녁 메뉴 좀 추천해줘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요.
네.
사실 지구 반대편 누군가는 하이드라 호스트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플로리다나 뭄바이 데이터 센터에서 놀고 있는 서버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 연산을 처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AI는 그냥 구름 위에 떠있는 요술지팡이가 아니라 엄청난 전기를 먹어치우는 무거운 기계들의 조합이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이 물리적 현실과의 결합은 데이터 센터 서버실 밖으로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밖으로요? 네. 6월 16일에 전기차 기업으로 알려진 패러데이 퓨처가 LA 본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이 AI가 마침내 육체를 가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동차 회사가 뭘 발표했길래요?
이들이 인간형 로봇, 바이오닉 로봇, 그리고 자동차용 로봇을 아우르는 체화 AI, 즉 EAI 로보틱스 교육 생태계 전략을 공개했어요.
자동차 회사가 갑자기 인간형 로봇 생태계를 발표한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체화 AI, EAI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 건가요?
이게 단순히 채팅창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게 아닙니다. 로봇의 눈과 센서가 현실 세계의 물리적 데이터를 막 직접 빨아들이잖아요.
네네.
그럼 그걸 EAI 브레인이 실시간으로 연산해서 판단을 내리고 다시 로봇 팔다리나 자동차 바퀴를 움직여서 물리적 현실에 개입하는 거대한 폐쇄 루프 구조입니다.
폐쇄 루프요?
네. 소프트웨어가 화면을 벗어나서 현실 세계의 물리적 법칙과 진짜로 상호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에, 아까 텍스트 기반 AI 에이전트 하나 돌리는데도 연산량이 엄청나서 엔트로픽이 과금정책 바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1초마다 수십 개 센서로 막 현실 데이터 받아들여서 팔다리까지 움직여야 하는 이 체화 AI 로봇 군단이 등장한다면
엄청나겠죠.
와, 거기에 들어가는 서버 자원이랑 전력, 자본의 양은 진짜 상상조차 안 되네요. 하이드라 호스트 같은 데서 전 세계 남는 서버를 진짜 영원까지 싹싹 긁어모아도 모자랄 판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자료들이 만나는 하나의 결론입니다.
결론이요?
네. 엔트로픽의 그 깐깐해진 과금 청구서, 스페이스X로 몰려드는 투기적 자본, 수출 통제 속에서 자체 반도체 생태계 짓는 중국, 그리고 독자 노선 선언한 인도, 거기에 남는 서버 중개하고 로봇에 뇌 심는 스타트업까지.
네.
이 파편화된 개별 소식들이 결국 단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가리킵니다. AI 산업은 이제 단순히 사람 호기심 자극하던 소프트웨어 실험 단계를 완전히 끝냈다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간 건가요?
막대한 전력과 자본, 그리고 하드웨어 인프라가 격돌하는 진짜 물리적 현실 경제의 한복판으로 진입했다 이겁니다.
와, 자본과 인프라의 이 거대한 이동을 쭉 추적하다 보니까 오늘 다룬 이 복잡한 뉴스들이 진짜 선명한 지도 한 장으로 딱 맞춰지는 기분이네요.
다행이네요.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짚어본 자본의 세대교체, 그리고 시장 과열이라는 상반된 시각, 이 지정학적 생존 게임을 통해서 앞으로 막 쏟아질 뉴스들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읽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관점을 가지고 뉴스를 보시면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딥다이브 탐험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한번 곱씹어볼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오늘 우리는 AI가 무한정 막 공짜로 쓸 수 있는 마법이 아니라 분단위, 토큰 단위로 냉혹한 청구서가 날아오는 물리적 자원이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네, 아주 비싼 자원이죠.
게다가 이 녀석들이 이제 화면 밖으로 나와서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 형태까지 뛰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AI를 더 이상 내 업무를 돕는 편리한 도구나 소프트웨어로 대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독립적인 직원처럼 대하게 되겠죠.
아,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동료네요.
맞아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 팀에 일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한 달에 수백 달러어치 컴퓨팅 자원을 막 먹어치우는 새로운 AI 에이전트가 입사한다면
골치 좀 아프겠는데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 친구가 창출하는 가치를 어떻게 개선하고 그 친구의 연봉, 그러니까 크레딧 협상을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주 묵직한 고민거리가 되겠네요.
네. 이 질문이 여러분의 관점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딥다이브 탐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흥미로운 지식의 조각들을 엮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